제 169회 구조로 늘린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지는 빠콩스럽게 간 빠콩.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혹시 그 빠콩에 대한 추억 이런 게 있는 분 없습니까?
그냥 50대는 돼요.
옛날에는 그 뭐 막걸리 총장 이런 별명도 있고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던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돌아가지고 정신 나간 개소를 해서 그때부터 점점 이제 꼴통이 된 거예요. 아마 신내림을 받은 것 같은데 신학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신이 된 거야. 그래서 뭐 북한 간첩이 나를 암살하러 왔다. 나의 설교에 감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자수했다. 막 이런 개소를 하고 완전 정신병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또라이 짓을 한 이유가 이 학력 콤플렉스가 아닌가. 옛날 그 보수 꼴통 중에 알고 보면 이 초졸, 뭐 중졸 이런 사람 존나 많아요. 신학대학을 또 대학이라고 쳐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신학대학 나왔다고 대학 총장 되나? 그거는 이번에 그 조국 그 뭐 동양대 총장하고 비슷한 케이스 아니야?
교육학 짝퉁.
네. 신학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서강대가 가톨릭 계열 대학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회.
예수회가 원래 이 빽이 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도 못 건드린다는 거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교황하고 직접 소통하는 집단이라서 김수환 추기경도 박홍은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종교계 중에서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지지했지. 전두환 노태우 때는 예수회가 그 민주화 투쟁에 앞장을 섰다고. 그래서 서강대 박홍 총장이 굉장히 지지를 받았다고. 지지를 받아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지수 개소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왜 개소를 했냐면 주사파가 실제 있었어요. 그 당시 주사파가 많이 있었어. 그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걸 봤는데 개소를 하는 거야. 그냥 아 주사파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끝내면 되는데 뭐 그 산호명을 북한의 산호청이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근거는 없다. 나의 통박에 의하면 감이 왔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어떠냐면 그 산호맹은 NL 계열이 아니 주사파가 아니야. 주사파를 철천지 원수로 하는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조국 뭐 박노해 이런 사람이 산호맹인데 산호맹은 주사파를 철천지 원수로 하는 반 주사파라고. 근데 이제 산호맹도 아니고 산호청인데 아, 처음에 정확하게 레토릭 뭔지 모르겠는데 주사파 배후에 산호맹이 있고 산호맹 배후에 북한의 산호청이 있다 이렇게 개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자기가 꿈에 봤다는 거지.
맛이 갔네.
그러니까 이 산호맹하고 주사파는 암숙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산호맹을 부추겨서 주사파를 제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개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지. 그 주사파가 그 당시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전혀 그 산호맹과 산호청도 구분 못하고 성인맹이냐 뭐야 이거 개소를 한 거지. 그래서 제압할 때 이 양반은 이 얼굴을 가만 봐도 무식한 티가 나.
그래서 진짜 무식하게 생겼어. 이봐.
그 동양대 총장하고 비슷하게 아는 게 없이 뭐 총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기가 내려서 접신을 한 거야. 그래서 무당 행동을 한 거라고. 하여튼 그 옛날에 그런 인간이 많았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감으로 뭐 그 학자들 중에도 많았고. 일단 뭐
학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요?
예, 일단 문화재를 발견하는 사람 중에 꿈에서 봤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막
일단 그게?
풍납도성이 뭐 옛날의 사성이다. 왜냐하면 풍납이 바람풍자인데 바람이 배암하고 이름 비슷하잖아. 바람이 배암이네. 그럼 뱀이다. 뭐 이런 뱀 사자 사성이다. 개소리를 한 거야. 아니 그만큼이라도 그거에 있어야지.
그런 개소리를 뻔뻔하게 뭐 뉴스
우리나라 최고 학자 그런 거야.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풍납도성이 저 모양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풍납도성이 백제성이고 백제왕성이라고 그거 딱 봐도 표시가 난다고. 그래서 유물이 이만큼 나왔어. 을충년 대홍수 때 일제강점기 때 이미 유물이 사더미 같이 나온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아 여기는 백제왕성이다. 왜냐면 경주 반월성에 가봐도 강가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주에 가봐도 강가의성이 있고 사비성도 강가의성. 그럼 성은 무조건 강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몽촌도성은 강가에 있지 않아. 그럼 누가 봐도 몽촌도성은 그 뭐냐 백제 왕성이 아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도 딱 알 수 있잖아. 뭐든 그 고구려 무슨 성이 주얼 그 뭐야 무슨 성이 절본성 그부터 고려의 개성 평양의 그 을밀대 평양성 다 강가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강 강에 좀 떨어져 있어. 서울은 한강에 좀 떨어져 있지.
약간 청계천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 신라 백제 고려 다 강변에 성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초등학생이 봐도 절대 법칙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패턴이 있잖아. 얘도 강변, 얘도 강변, 얘도 강변, 서울 백조도 강변. 이게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상식이 아니야. 근데 무슨 자기 꿈에서 보고 뭐 바람이 배암하고 바람이 비슷하다 개소리. 바람하고 배암하고 무슨 바람이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하지. 그렇게 미친 거지. 그런 이런 식으로 그 주먹국으로 역학자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학계의 뭐 대선배 뭐 존경하는 원로학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해 초등학생. 부자 맞춰놓고 기사도 10번 때려야 돼.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 사학계 수준이 어떤지 딱 그냥 나와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식민사학이라는 게 그 수준이라고. 그 학자들이 그 수준이다 보니까 이득일 같은 인간 또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근거 없이 막 꼴리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거의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빡콩이 빡콩스럽게 된 빡콩은 학력 콤플렉스다. 이 인간이 아는 게 없어서 그때는 이 초등학교 졸업한 정주영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던 시대야. 그래서 중졸 정도면 좀 쳐줬다고.
빡콩 이거 학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가톨릭 대, 그러니까. 광주 대건 신영 대, 세인트루이스 대, 그레고리안 대학.
그게 무슨 대학이냐고. 무당 양성소지. 신기가 오른 거 내가 볼 때. 네, 다음 곡지는 허를 찔린 일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를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15분간 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그랬는지 누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핑퐁으로 원리를 보면 아베가 양보할 차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베는 그런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문재인 대통령 15분 먼저 대화를 하고 악수를 했으니까 이번 아베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된 차례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 번은 양보를 해야 돼. 근데 그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딱 정해져 버린 거지. 그 도쿄올림픽 앞두고 아베 한번 양보할 때까지 문제는 양보 안 할 게라는 게 확실해져 버린 거야. 15분간 대화하면서 악수를 먼저 하는 걸로 내 양보를 이만큼 했어. 이제 네가 양보할 차례다. 이런 식으로 패를 넘겨버린 거지. 그래서 폭탄 돌리게 폭탄을 넘겨버린 거야. 근데 그걸 아베가 거절하지 못하게 괴하게 딱 술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가 한 번은 양보해야 돼요. 한 번은 양보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로 올림픽을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아베가 이 시간 조정을 타이밍 잡기에 애매하게 버린 거지. 너무 일찍 양보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또 대치기를 해버리거든. 그럼 또 골치 아파지고 그럼 또 한 번 더 양보해야 돼.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베라면 어떻게든지 그러면 미리 이왕 이렇게 됐으면 도쿄올림픽까지 직전까지 이 살벌한 분위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일본이 설 수 있는 카드는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아베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양보할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직전에 이래도 안 받아줄 거야 하고 이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고. 몇 달 안 남았는데.
맞춰야 되네 이거.
타이밍 조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서 한 거라고.
이거 타이밍 조절 잘하는 게 원래 김정은 뭐 이런
애들. 왜냐면 12월 되면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한 시즌이기 때문에 아베 그때 재뿌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아베는 당분간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짐을 들어버린 거지. 나는 이제 성의를 보였다. 이제 네가 성의를 보일 차례다. 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대통령이 이걸 그런 타이밍을 재서 제스처를 취한 건가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참모들이 노는 거 아닌데 우리 쪽에도 약간 성의를 보일 타이밍이 된 거죠.
문재인이 밀당의 고수였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양보할 것처럼 하고 양보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시간 끌기로 가는 거지. 일본도 이 미국 옥수수를 8조 원인지 산다고 하고 안 사잖아. 실제로 안 사고 있어. 살 것처럼 하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옥수수 살 이유가 없지. 그 어차피 미국 선거용이고 미국 국내용인데 그걸 왜 쌓아? 어떤 국제 관례라는 것은 이 A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면전에서 사대기 날리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 악수를 받아야죠. 이러고 막 악수 안 하고 도망가고 그거는 개망신이야. 그건 더 나라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면전에서 이 막말을 하면 안 되고 돌려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배를 만져주고 저쪽에서 덩치고 이렇게 이중플레이를 해야 된다.
어르고 뺨 때리고
역할 분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정면으로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침 뱉는 얘기하고 막 모욕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상식이야. 근데 그걸 하는 놈이 트럼프야. 그래서 트럼프는 국가 이미지가 실추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 신뢰도 떨어져. 그 국가 신뢰도가 정부 신뢰도 한국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한국이 22인가 그렇고 OECD 국가 중에 일본하고 미국은 그 밑이에요. 다음 꼭지는 한글 구조론. 한글이 구조론의 원리에 대해서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이건 상주본은 낙장이 많아서 몇 장 없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없어. 열 몇 장이 없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모르고 1조 원이라고 불러버린 사람이 실수한 거지. 그냥 상태가 좋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한글은 천지인 삼재라 그러네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은 시간이고 땅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태양이 있고 태양은 공간 시간을 정하거든. 그러니까 하늘은 시간이다. 땅은 당연히 공간이다. 시간은 비대칭이고 공간은 대칭이다. 그래서 자음은 대칭이고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초성과 종성은 대칭이고 중성은 비대칭이다. 모음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자음과 초성과 종성이 대칭을 이루어서 이 언어를 만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이 구조론적인 통찰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걸 옛날 유교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깊은 그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철학이냐 뭐 개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막 복잡한 노자 사상처럼 뭐 이렇게 저런 개소리 다 하는 게 아니고 유교 철학은 뭐 중용의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밸런스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면 아 뭔가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강의제가 주역을 읽어보고 알았어. 그래서 주역을 읽어보니까 아 뭔가 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면 뭔가 지금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막 칭찬이 사방에서 들려오면 아 뭔가 일을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 감각이라.
그러니까 밸런스 감각을 가진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편도 같이 그렇죠. 통찰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강의제가 이 중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짐은 주역을 여러 번 읽어보았느니라. 주역의 이치를 마침내 체득하였느니라. 서양 오랑캐 놈들이 이걸 알 리가 없잖냐. 강의자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좀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종대왕이 알고 있던 이 깨달음하고 강의제가 자기도 뭔가 깨달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하고 상당히 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밸런스에 지배되기 때문에 뭔가 항상 반대쪽을 살피고 본능적으로 반대쪽을 파악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막 좋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용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딸이 와서 뭐 아빠 좋아 아빠 나 이뻐지 그러면 뭐 용돈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항상 그 반대쪽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고진감래인가.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는 건 아니죠.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꼭지는 모병제 논란. 반대가 55% 찬성이 3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병제 찬성 캠페인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서 최소한 15년 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군대를 가서 지금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뭘 배운다는 거야. 그렇게 못 시켜.
안 되죠. 2년 넘어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18개월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3년은 뺑뺑이 돌아야 좀 이제 군성을 좀 해봤구나 한 거지. 왜냐하면
너무 안 돼. 3년.
계절이 두 번 바뀌어봐야 아 이게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부터 겨울까지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18개월 해가지고 이제 일병 달고 와서 좀 적응해가지고 좀 이제 벌써 제대야. 좀 하려고 하면 그 제대라고.
분위기 파악 좀 하면.
특히 이제 군견병은 걔하고 딱 친해지면 다음날 제대요. 왜냐하면 세포드가 절대 적응을 쉽게 안 줘요. 그래서 처음에 절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다가 세포드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받아들여야겠다 하면 그 다음날 제대. 그래서 트라우마를 걔가 트라우마 상처를 입어요.
아 진짜 그렇겠다.
진짜. 그리고 개상처 개상처.
전차병도 전차를 한 1년은 몰아봐야 뭐 좀 아는데 전차 이제 몰고 이제 고참들한테 기사대기 맞다가 아 이제 좀 7년부터 다음날 제대. 이래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은 어차피 너무 짧아서 의미가 없어요. 그 차라리 저는 6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단기 계절 정해가지고 짧게 할 사람은 6개월 하고 그래서 예비군 길게 하면 돼. 어차피 사격 실력은 한 달만이면 쏠 수 있어요. 근데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비군은 이제 월급을 안 주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출근 수당 줘야지. 하루 일당 줘야 돼. 그러니까 6개월 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그 예비군 훈련 좀 빡세게 1년에 한 요즘 며칠이에요? 한 6일?
1년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연차마다 달라가지고
하여튼 며칠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격 실력만 안 잊어버리면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은 총을 사야 안 까먹어.
아, 요새는 그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총 잘 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조립, 분해 조립하고 이 사격하려면 제 생각에는 1년 한 6번은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만만치 않네.
그렇게 한 3년 하면 되는 거예요.
3년.
예비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정규군을 줄이는 어떤 그 꼭 그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아마 어떤 당위성 같은 걸 그러니까 그거 대신 뭘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병사들이 군대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풀법
그 뭘 하냐면 이제 훈련을 해. 훈련.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이 이건 의미가 없는 훈련이야. 한 3년 해야 이제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안다고. 그래서 이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좀 벌고 싶다 군대를 모병제로 해서 한 2년 3년 이렇게 복무하면서 대학 학비를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복무할 사람은 이제 전차라든가 장비를 다루는 쪽으로 가고 단기로 할 사람은 어디 가냐면 이 철책선 근무라는 거야.
GOP.
철책선은 사실 사격 훈련도 필요 없어. 그냥 아침 저녁 일어나서 그냥 보초 근무 교단만 계속 빼빼 노는 거야. 그냥 간첩이 철책선을 뚫고 들어가는 요것만 보면 돼. 딱 가다 구멍에 이제 누가 이 칼로 잘라놨나 요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홍수로 뭐 토사가 유실된 요것만 보면 되지. 또 인민군이 몰려와서 지뢰 심어놨냐. 요즘도 인민군이 내려오지도 않아.
그래서 안 내려와.
그걸 생각해서 실제로 군대가 어디에 필요한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훈련하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장비로 해야지, 드론으로 해야지. 뭘 그 보초 세워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열상 감지 장비 이런 걸 해야지.
요새는 보초 제 생각인데 머신러닝이 발달하면 보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병사를 한 20만, 30만으로 줄이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복무할 사람을 따로 뽑아서 모병제로 해야 된다. 모병제 간단해요. 그냥 하사관을 늘리면 그게 모병제야.
그렇죠.
그래서 하사관을 엄청 늘려야 돼요. 그리고 군대에서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월급을 안 주는 그런 거예요. 월급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으려니까. 월급 주면 아무도 불만이 없어. 그래서 서로 군대 가려고 그런다고.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보내주면 돼요.
요새 군대가 막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데.
그러니까.
밀려있대.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이상 대기해야 된대.
이건 이 재발 때 한 3, 4년 안에 빨리 이 모병제나 반모병제로 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모병으로 가는.
근데 지금 이거 여기도 나오다시피 반대가 55나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 이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댓글 중에 베스트 중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님 하시는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장비 위주로 간다. 뭐 이 정도는 다 알아. 군대 갔다 왔는데 모르면 그 군대 안 갔다 온 놈이지. 근데 알긴 아는데 왜 왠지 그런 심리 있잖아. 내가 개고생했으니까 니들이 더 개고생해라. 약간 그 심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 송보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군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현대전은 의미가 없다. 현대전은 그 뭐야 헬기 한 대로 인민군 탱크 100대 수백 대를 잡아요.
그렇죠.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알보병들 뛰어다니고 산에 막 굴러다니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건 굉장히 무식한 거라고. 그거는 요즘 현대전에서 그걸 바보 같은 그런 짓 안 해. 네, 다음 곡지는 수능 추위는 절대 정답이다. 다른 건 다 틀려도 수능 추위는 항상 맞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내일 존나 추워. 정시 확대 딜레마. 인간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원한다. 단지 평등이라는 구호를 무기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코스를 선택하려는 것이다. 평등이다 뭐 이런 정의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뭐 저쪽 이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평등 정의 공정이라는 말로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민을 게임의 판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통제 가능성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 학종이라 그러죠. 그거는 누가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사가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사를 믿을 수 있냐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우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라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교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교사죠. 거꾸로.
그렇지.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것은 결국 교사를 믿을 수 없는데 무슨 학종이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수능 정시라고 그러죠. 정시로 50%를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 학종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이명박이 그 일본식으로 일본에는 규정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도 있고. 근데 일본의 영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요. 당연히 규정학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도 막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건 우리는 귀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귀족학교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지방자치가 발달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취직시켜주고 평생 고용을 하고 일본식 구조를 만들어가야 기초학교가 국민이 납득을 한다는 거죠. 우리 평생 고용도 아니고 그때라면 해고해버리고 정리해고 그러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면서 그 학교는 일본식으로 기초학교를 만들겠다. 턱 먹고 이게 다 일본 따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산층들의 그 에너지가 존나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정부가 위태롭다는 거죠. 그래서 중상층들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있어야 돼. 전혀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중산층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고.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중산층은 어떻게든 이 구조를 뚫어내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냐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 입시 방법을 공존시켜야 돼요. 학종으로도 가고 수시로도 가고 정시로도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지 전 국민이 정시로 간다, 전 국민이 수시로 간다, 전 국민이 학종으로 간다 어느 쪽이든 편중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황금 분할은 어떤 거냐 이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황금 분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이 정도로 국민이 불만이 많다면 이건 황금 분할이 아니다. 이거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납득하면 답인 거야. 근데 국민은 수시를 좋아해요. 정시를 좋아해. 왜냐면 정시에서 떨어지면 내가 공부 안 했었다 좀 납득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저놈은 과외에서 갔으니까 난 납득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하고 납득을 해버리는 거야. 납득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을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작정 뭐 절대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분산 개념으로 제 보기에는 세 가지 제도를 공존하게 하되 정시를 늘리는 게 맞다. 그래야 이 국민들이 말을 듣는다.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올바른 제도가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그 어떤 최대한까지 끌고 가는 게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곡지는 하여튼 이 핵심은 예측 가능한 제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종 이거는 3년 동안 평가 대상이잖아요. 네. 3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럼 올해 잘 또 내년에 또 내가 사고 쳐버리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거죠. 근데 정시로 하면 안 되면 또 1년 재수하면 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1, 2년 놀다가 3학년도 빡세게 공부하면 된다.
원래 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예측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학종은 3년 동안 테스트를 당하기 때문에
포기.
그렇죠. 예를 들면 1학년 때 한번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사고 한번쳤다 그럼 난 끝난 거야 이제. 학종 끝난 거야. 네, 다음 꼭지는 속시식물의 구조혁명. 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조론을 설명하는 예로 이야기하는 건데 식물이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간 게 이게 굉장히 구조론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론은 관계가 있고 구조가 있는데 관계는 이 둘의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이게 관계예요. 근데 이게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 이게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관계나 구조는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하고 여자친구의 관계는 이거는 여자친구가 내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관계라고. 근데 이제 심장과 허파의 그건 구조야. 그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가두면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밖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데이트 비용이 일단 존나 깨진다고. 결혼해서 딱 가둬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절약되는 거야. 얼마나 이해가 쉽냐고. 관계는 돈이 들지만 구조는 돈이 들든다. 그래서 거시식물은 씨앗이 요 사이에 낀 게 있어요. 이게 또 묘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낀 게 있거나 덮어 써 있거나 그 무슨 사이가 있냐. 이 덮어 써 있으면 에너지 전달을 못하게 돼.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지금 거시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시. 네? 지금 거시 식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속시.
속시.
속시를 지금은 조절할 수 있는데 처음 속시가 왜 처음부터 속시가 안 됐냐고. 그럼 이게 거시인데 옆으로 속시 하냐. 욕을 마시오. 이게 거시라면 낀 게 있다고. 옆으로 속시잖아. 욕이 얼마나 심냐고. 1초만 안 되잖아. 욕을 얼마나 심냐고. 근데 욕을 못해서 수억 년간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5억 년 동안 이걸 넣지를 못해가지고 5억 년 동안 이러고 있었어.
그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히드라나 이런 그 멍게 같은 걸 보면 강장식물. 입이 항문이에요.
강장식물.
그렇죠. 입하고 항문으로 따로 구멍 한 개 더 뚫어버렸는데 그걸 못 뚫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이 항문이라면 배설하다가 먹은 게 다 나가버려요. 존나 먹어놓고 다시 다 나가버린 거야. 반은 흘려. 입이 항문이니까 그러니까
입구하고 출구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데 5억 년 걸렸어. 5억 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만만하지 않아.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 구멍 뚫기
그거 뚫는 건 쉬워. 그냥 뿅 뚫어버리면 되잖아. 얼마 쉬워. 뿅 뚫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냐면 이 장기가 갇히면 장기를 성장을 못 시켜요. 그래서 손해보고 있는 게 췌장이라고. 다른 장기는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췌장은 뒤에 낑겨가지고 엑스레이도 잘 보이지도 않아. 췌장암 걸려도 못 봐. 불쌍한 장기야. 그러니까 장기가 자리를 못 잡아 낑겨가지고 구석에서 막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장기들이 막 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장기는 막 흔들려 죽을 것 같고 괜히 빡세다고.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를 잘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있냐. 알고 보면 이게 다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는 동그란 건데 사실 동그란 게 아니고 넓적하게 되어 있어요. 면으로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이게 뇌의 어떤 이제 여기는 국어, 산수, 뭐 사회, 자연 이렇게 뇌 안에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치자.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못 넣어요. 회로를 못 만드는 거야. 회로를 만들려면 이 노출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TV 뜯어봐도 뒤에 보면 회로 기판이 또 노출되어 있잖아. 그 표면에만 이걸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뇌에서 안 되다 보니까 줄을 만드는 거야. 이게 다 면이라는 거예요. 입체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장기도 자세히 보면 이게 입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면이 면을 이렇게 접어놓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장이죠. 그렇죠. 장 융털이 사실 면을
최대한 많은 면을 만들고 있는 거죠. 돌기 이런 거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만들어 존나 개고생한 거지.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여러 번도 안 되고 저러 번도 안 되고 그 뭐냐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라인이 끊어져 가지고 이걸 조절이 안 돼요. 근데 한번 잘못돼 버리면 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꼬꼬로 바지가 안 됐는데도 껍데기 계속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속에 씨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럼 껍질이 계속 크다가 속이 텅 비어가서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낭비한 거 아니야.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이에 깨어 있으면 잘 조절돼. 이게 뇌의 주름하고 같은 거니까 표면에 있으면 이렇게 전달하면 되잖아. 표면은 도로망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싹 전달해서 야 너 키워 너 찌그러져 너는 이 정도 성장해 너는 이만큼 성장 이렇게 조절이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막혀가지고 왜냐면 여기 좀 선을 넓혀야 되겠다. 넓히면 옆에 놓으면 아 낑겨 그러고 막 이쪽으로 좀 와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북이는 등껍질을 어떻게 키울까.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거북이 나이를 먹으면 등껍질이 계속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커냐고. 껍데기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영양분이 가냐고. 그것 때문에 틈새가 크고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틈새가 그 사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층되는 그 밑에서 그렇죠. 자라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것이야. 틈새에 깨어가지고 있으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벌어져도 계속 클 수 있다고. 그래서 솔방울 같은 걸 보면 이 틈새 자식 잣 같은 거 보면 씨앗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거나 이렇게 좀 찌그러져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하면 돼. 그런데 이제 안에 장기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애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론적인 어떤 딜레마인데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고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씨 없는 포도 같으면 형태가 뭉개져 버려요.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져 버려요. 이런 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시식물이 등장했다는 그걸 해결했다는 거지. 그걸 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아, 잔대가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까 면을 쌓아서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겉씨에 비해서 속시가 더 유리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아. 일단 속시는 곤충이나 새가 이렇게 딱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시 때는 곤충도 없고 뭐 없어서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확률적으로 운 좋으면 이제 꽃가루 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제한으로 많이 그
뿌려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연애도 거시 연애는
거시 연애는 뭐야?
어장 관리지. 어장을 열심히 관리해야 돼. 그래 얼마나 돈이 많이 지출되겠냐고.
속신은 뭐 그럼 중매쟁이
그렇죠. 속신 중매쟁이기 때문에 다 선배들이 해줘. 선배들 다 연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비나 벌이 중매쟁이야. 그래서 나비나 벌이 없으면 속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비나 벌이 실제로 이렇게 팍 넣어줍니다. 팍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한번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그 패턴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암컷 수컷의 그것이 암컷 속으로 실제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다에 뿌려.
그렇죠.
그냥 암컷이 이제 알을 쫙 뿌리면 수컷이 정자를 쫙 뿌리는데 무지하게 많이 뿌린다는 거죠. 특히 도루묵들이 도루묵이 정자를 얼마나 많이 뿌리 바다가 허옇게 돼버려. 근데 충격을 받다니까.
아, 도루묵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그 도루묵이 이제 동해 바다에서 미역에다가 알을 낳아요. 미역 다시마에. 근데 태풍이 불어버리면 그 파도가 쳐버리면 그게 다 육지로 밀려와 버려. 그럼 도루묵 알들이 다 육지로 밀려와 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게 다 썩어.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그렇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헛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말짱 도루묵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 그러니까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각하고 입체인데 뭐 솔방울은 각을 이용하는 거고 거시는 각을 이용하는 거고 이제 속시식물은 입체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 각을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키를 키워야 돼. 그래서 소나무나 잣나무도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삼나무. 그래서 봄에 이제 솔꽃이 필 때 엄청나게 많은 꽃가루를 날려요. 그게 실제로 가서 보라고 그 소나무 절반을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과일도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잎 6개가 사과 한 개를 키워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과일에다 줘버린 거죠. 근데 이건 인간이 개량한 거고 원래 야생 사과는 요만해.
산사 있습니다. 산사. 조그만 거.
효율이 그 속시식물이 거시식물보다 효율이 훨씬 높다.
이걸 이제 효율이 좋기 좋은 대신에 그만큼 이제 외부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하고 이 그 뭐 집적도가 높다. 외부하고 관계를 맺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비유하면 2행정과 4행정의 차이인데 오토바이는 2행정이고 자동차는 4행정이란 말이죠. 근데 자동차 훨씬 더 효율적인데 자동차 엔진이 훨씬 복잡해. 그러니까 속시가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가격도 존나 비싸고 10배로 비싸. 근데 이런 구조가 그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인 통제냐 뭐 간접 통제 이거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론을 보면 질, 입자, 힘, 운동량인데 입, 질, 입자가 없이 힘, 운동만 하는 것이 이게 거시식물이고 질, 입자가 있는 것이 속시식물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시스템이냐 완전한 시스템이냐.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 생물의 진화는 양에서부터 거꾸로 이 올라온 거예요. 양, 운동, 힘, 입자, 질. 그러면 구조론적으로 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질은 어디 갔냐. 그 질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동물은 자기 스스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 받쳐줘야만 살 수 있다.
의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근데 그 이제 의지가 100% 의지가 아니라 굉장히 재수가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시 생물들은 한꺼번에 대멸종하고 막 대학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인간들은 잘 안 죽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안 죽어. 근데 원시 동물은 뭐 굉장히 잘 죽어요. 잘 살고. 그래서 봄에 이 하천가에 가보라고 제첩 같은 것들이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확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수위가 이만큼 내려가면 다 썰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린 잘 모르지만 봄에 악취가 날 정도로 조개나 이런 다슬기가 많이 죽어요. 말조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현대인은 잘 안 죽는데 동물들은 특히 하등 동물은 굉장히 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나 진보라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을 이 안으로 넣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너무 답답하지 않냐. 근데 항상 최상층분은 열려 있어요. 최상층분은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죠. 개인을 가정에 집어넣고 가정을 부족에 집어넣고 부족을 국가에 집어넣고 회사에도 집어넣고 노숙자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다 집어넣는 거야. 노숙자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인간이야.
도님 근데 좀 제가 좀 전에 좀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시식물도 어쨌든 다른 개체 그가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둘 다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시는 직접 의존하고 있는 거고 거시는 간접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속시는 100% 그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시는 운 좋은 놈을 하고 운 나쁜 못 하는 거예요. 100% 의존이 아니지. 바람이나 이 뭐 물결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곤충은 확실히 이제 믿을 수 있지. 지가 배고픈 거겠지. 내가 꿀을 곤충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야. 꿀 냄새 봄에 이 아카시아 엄청 향기 세잖아요. 이 향기를 엄청 세게 때려버리고 벌들이 다 미쳐서 날아오는 거야.
근데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외부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키를 키워야 돼요. 소나무는 엄청 키를 키워서 꽃가루를 이제 날아갈 확률을 높여야 돼. 그런데 속시식물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약간 환경에 대한 지배력의 차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리고 속시는 꽃을 통해서 벌을 유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나무가 뭘 유인한다 이거 없잖아. 뭘 유인해. 소나무가 유인한 게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지. 주도권이 없지.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시는 막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거야. 엄청 화려하게 피우면 벌이 막 못 견디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연애를 하는데 주도 네. 그냥 운 좋게 연애하느냐 안 그러면 그렇죠. 나의 매력을 발산해서 반드시
그거라고 네.
그 차이에 네.
그것이는 그냥 운 좋으면 걸리고 운 나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노총각 걸리는 거고 이제 속씨는 돈을 벌어가지고 아 나 돈이 있으니까 좀 와라 이렇게
속씨처럼 살아야겠다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에 종으로 태어나면 운 나쁘면 장가 못 가
그렇겠네 맨날 일만 하다 끝나
주인이 장가 보내줘야 가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30분 했습니까?
네 40분 됐습니다
네, 그럼 1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